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친정부군이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한 동부 일부 지역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친정부 준 군사단체인 아조프 대대 측은 오늘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이 노보아 조프스크 인근 국경 마을 몇 곳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도네츠크 전선에서 50km 떨어진 크르마 토르스크 주거 지역은 이날 로켓포 등 중화기로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대변인은 동부 지역에서 지난 24시간 벌어진 전투로 인해 병사 7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4개국 정상들은 내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살상무기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번 사자 정상회담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틀 일정으로 이집트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이집트 국제공항에 도착해 압델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이라크와 시리아, 리비아 사태,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러시아 대통령궁은 밝혔습니다. 또 앞서 이집트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오늘 일부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양국은 최근 군사협력과 무역 강화를 강조해왔습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으로부터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겨냥한 공습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협력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라크와 같은 제3국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하지만 군사작전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는 미국 주도 연합군에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니제르 의회가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에 맞서 싸울 군사 파병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나이지리아와 이웃한 니제르와 차드, 카메룬, 베닌 등은 지난 2009년 이래 수천 명의 민간인들을 학살한 보코하람과의 전투를 위해 8,750명의 연합군을 조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보코하람은 어제 니제르 남동부 디파 마을에 폭탄 공격을 가하고 현지 교도소를 습격했습니다. 보코하람 지도자 아부바카르 셰카우는 이날 인터넷 영상 매체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에서 아프리카 연합군을 무찌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카우는 8천여 명의 병력은 적은 규모라며 보코하람 전사들이 그들을 한 명씩 상대해 살해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타이완 검찰이 지난해 타이완 의회를 수주 동안 점거했던 학생 시위대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타이완 관영 언론은 일부 학생 대표들이 공무집행 방해와 공공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오늘 오후 기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사람들은 학생 대표 린 페이판과 첸 웨이팅, 대학 교수인 후앙 쿠오창 등 118명에 달합니다. 시위대는 지난해 3월 의회를 점거한 채 23일 동안 연좌 농성을 벌이며 중국과의 무역협정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해바라기 운동으로 불린 당시 시위는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영향력을 갈수록 확대하려 한다는 우려에서 촉발됐습니다. 말레이시아 대법원이 야당 지도자인 아누아르 이브라힘의 동성애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판결에서 아누아르가 지난 2003년, 2008년 남성 보좌관과 동성애를 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아누아르는 판결 직후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알라 씨는 내 증인이라며 결코 침묵하거나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현 정권의 최대 경쟁자인 아나르의 정치 활동은 금지됩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라디오로 여는 세상의 장량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노련한 정치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 바로 즉위 2년이 채 안 된 프란치스코 교황이라고 답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성전환 남성을 만나고 무슬림 여성의 발을 씻겼죠. 사제들의 비리를 지적하는가 하면 미국 쿠바 관계 개선, 기후변화 협약 등등 국제 문제에도 깊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의 행보는 그가 전통 교리를 뒤엎으려는 의중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는 일들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교황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이를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평가도 얻고 있습니다. 교황이 국제적인 문제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입지를 구축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역대 이 1980년대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는요. 오로지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데 몰두했고요. 베네딕토 16세는 책벌레였다고 하죠. 반면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바티칸의 담장을 넘어선 폭넓은 정책적 의지를 포용하고 있다는 평가도 함께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령의 프란치스코 교황 앞에 교부의 안팎으로 과제가 쌓여서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여전히 관심사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날씨 정보입니다. 워싱턴 오늘 아침 구름 잔뜩 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7도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고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밤에 흐리고 눈이 오는 걸 느꼈는데요. 한반도와 그 주변국 도시들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내일 아침 구름 조금 끼고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2도 예상됩니다. 신의주도 내일 구름 끼다가 오후엔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 영상 1도가량 되겠습니다. 서울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3도, 낮 최고 5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내일 구름 많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 1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중국 베이징 역시 내일 구름 많습니다. 기온은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7도가량 되겠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역시 내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기온은 아침 최저 영하 18도, 낮 최고 영하 6도 예상됩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식 충전, 시사 충전, 라디오로 여는 세상. VOA 한국어 방송의 라디오로 여는 세상은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일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밤 10시 8분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한반도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은정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이요. 동북아시아 순방차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남북 대화의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토니 블링컨 부장관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오늘 서울 주한 미국 대사관 공보관에서 대사관 청년 포럼 행사의 하나로 한국 대학생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이런 노력에 진전이 있다면 북한이 미국의 관여에도 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데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블링컨 부장관의 발언은 남북 대화가 미한 두 나라의 공동 목표인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미 행정부의 입장을 거듭 에둘러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 벤노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도 북한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죠.
예, 로즈 부보좌관은 어제 워싱턴의 외신 기자 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언제나 대화 테이블로 돌아갈 용의가 있다며 하지만 대화 복귀는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과거의 합의를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할 만한 징후의 근거를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미국이 단순히 만남을 갖기 위해 대화하지는 않겠다며 북한은 이전에 비핵화에 합의했었으면서 골대를 옮겨놓고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지는 못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국제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이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기록 영화를 제작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주말 미국 코미디 영화 인터뷰의 영국 개봉에 맞춰 공개된 이 기록 영화의 제목은 또 다른 인터뷰입니다. 영화 인터뷰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다룬 코미디인 반면에 또 다른 인터뷰는 탈북자 박지현 씨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기록 영화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들어보시죠.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 위원님께서 손만 이렇게 하는 거에 가라고. 사실은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도 못 보고 그 찬방에 혼자 눕혀두고 쌀 한 공기에 옷 한 벌 넣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을 떠났거든요.
네. 지금까지 이 기록 영화에 대한 반응 어떤가요?
네, 박 씨의 증언을 담은 15분 분량의 이 기록 영화는 Amnesty International 인터넷 웹사이트와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공개됐는데요. 가디언과 텔레그래프 등 영국 언론들이 미국 코미디 영화 인터뷰의 영국 개봉에 맞춰 공개된 이 기록 영화를 소개하면서 공개된 지 며칠 만에 조회수 5만을 넘어가는 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몇 년 전부터요, 북한 곳곳에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죠. 장마당 세대라는 신조어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한국 정부가요, 이런 현상이 개혁개방이 아닌 체제 유지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나요?
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화 현상이 개혁과 개방이나 북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일부 관측과는 달리 역설적으로 지배층에 대한 뇌물 확대를 심화시켜서 체제 유지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 시장화에 따른 부가가치가 북한의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은행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신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당국에 대한 불신에서 은행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소비 생활이 활성화될지 몰라도 전체적인 경제 성장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히려 북한 당국의 재정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의 추진으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자,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경제가 더 나아졌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중국 학술지가 밝혔네요. 이 내용 전해주시죠.
예, 중국 외교부 주관으로 격주마다 발행되는 외교 학술지 세계 지식은 최신호에서 북한 경제가 지난 몇 년간 개선되고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평양의 식당들이 크게 늘어났고 장마당에서 농산물 거래가 매우 활발해졌을 뿐 아니라 북한산 일용품들이 계속 생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특히 농업 부문에서는 농산물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식량 부족분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경제가 나아진 이유는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세계 지식은 북한의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가 강화됐고 외부에서 원조를 받거나 대외 무역이 증가한 동향은 포착되지 않는다며 최근의 경제 상황은 내부의 새로운 동력과 경제 개선 조치의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적극적으로 농업 개발을 장려하고 트랙터와 비료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난 1월에요, 탈북 난민 한 명이 미국에 입국했네요.
예, 지난달에 탈북자 한 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서 밝혔습니다. 이로써 2006년 이후 미국에 들어온 탈북 난민은 모두 17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이 70에서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8년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3년에는 14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네. 자, 한국 강화도에서요, 미국과 한국의 해병대 수색대원들이 해상 침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한국 군 당국은 미국과 한국 두 나라 해병대가 오늘 강화도 인근에서 연합 해상 침투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해병대가 북한과 가까운 강화도 하일리 해안에서 연합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해병대는 오늘 강화도 하일리 서측 해안에서 수색대대 장병 200여 명과 미국 해병대 수색대 장병 20여 명이 참가하는 연합 해상 침투훈련을 실시합니다.
네, 얼마나 많은 병사가 참여했습니까?
네, 이번 훈련에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전개한 미 해병 3사단 수색대 장병 20여 명과 한국 해병 수색대대 장병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연합해병대원들은 팀 단위로 인원을 편성해 가상의 적 지역에 은밀히 침투한 뒤 목표를 폭파하고 탈출하는 순서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설상 기동훈련과 전술훈련을 실시한 연합해병대원들은 강화도로 이동해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네, 한반도 뉴스브리핑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 세계 네티즌들의 눈길을 끈 소식을 전해드리는 핫클릭 세계 뉴스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최근 그리스의 신임 총리가 독일 정부에 2차 대전 전쟁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독일 정부 고위 관리가 이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지난 8일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의회 연설에서 2차 대전 때 나치 탓에 발생한 손해대상 배상금을 현 독일 정부에 청구하겠다고 다시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지그마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9일 배상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 한국 연합뉴스 세기면에서 인기 기사였습니다.
네. 독일이 전쟁이 끝난 뒤에 그리스 측에 전쟁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던 모양이네요.
아닙니다. 독일은 지난 1960년대 그리스에 배상금으로 1억 1,500마르크를 지불했고요. 또 강제 노역에 동원된 희생자들에게 별도로 배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측은 전쟁 기간 나치 독일이 그리스 국립은행에서 빼앗아간 4억 마르크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전후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전쟁 피해를 배상하라는 그리스의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집트 정부가요, 자국 프로 축구 경기를 무기한 중단시켰다는 소식인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 8일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있는 축구 경기장 입구에서 사고가 나면서 최소한 22명이 숨졌습니다. 네. 그러자 이집트 정부가 올해 모든 자국 프로 축구 경기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자, 이날 사고는 이 표가 없이 경기장에 들어가려던 사람들에게 경찰이 최루탄을 쏘면서 시작됐는데요. 좁은 통로에 있던 사람들이 최루탄을 피해 몰리면서 압사하거나 질식사하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네. 또 화가 난 일부 군중이 주변 도로에서 차를 불태우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 많은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서 조회수가 많은 기사였습니다.
네. 이집트에서 전에도 비슷한 참사가 벌어졌었죠.
그렇습니다. 3년 전에도 축구 경기장 근처에서 폭동이 나면서 7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가 나자 이집트 당국이 축구 경기 관중 수를 제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이런 이 제한 조치가 풀어진 지 몇 주 만에 다시 사고가 난 겁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요. 어제 이곳 워싱턴 DC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하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만나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회담이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장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또 눈길을 끄는 말을 했다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외교가 효과가 없을 경우 우크라이나에 이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지난해 체결된 협정을 러시아가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는데요. 이 소식 거의 모든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서 화제 기사였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협정이요, 작년 9월에 벨라 러시아 수도 민스크에서 체결된 휴전 협정인데 네. 당시 어떤 내용이 들어갔었습니까?
네, 모두 12개 항목이었는데요. 최소 15km 뒤로 중하기를 철수한다. 포로를 석방한다. 국제 참관단의 접근을 허용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에 완충지대를 설정한다. 또 모든 외국 용병들이 떠나야 하고 루간스크와 도네츠크 주가 광범위한 자치권을 가진다.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핫클릭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 보수 성향을 지닌 미국 앨라바마 주에서요, 최근 동성 결혼이 허용됐다고 하는데요. 네티즌들 이 소식 눈여겨봤나요?
네, 앨라바마주 몇몇 지역의 판사들이 9일부터 동성 부부에게 결혼 증명서를 발급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앨라바마주에서도 동성 부부에게 결혼 증명서가 발급됨에 따라 미국 50개 가운데 37개 주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는데요. 이 소식 빈국제 뉴스에서 네티즌들의 눈길이 끌었습니다.
네.
근데 엘라밤마주에서 동성 결혼이 허용되기까지 참 복잡한 사정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1월 23일 한 연방판사가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엘라밤마주 법이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2월 9일부터 동성 결혼을 허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 그러자 엘라밤마주 법무부 장관이 연방 대법원에 동성 결혼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이 9일 아침에 이 요청을 기각한 겁니다.
네. 자, 미모의 멕시코 마약 왕이 수감 7년 만에 석방됐다고 하는데 이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보죠.
네, 태평양의 여왕으로 불리면서 마약 조직과 연계된 혐의로 미국과 멕시코에서 7년 동안 갇혀 있었던 산드라 아빌라 벨트란이 최근 석방됐습니다. 멕시코 법무부는 마약 관련 혐의로 수감 중이던 벨트란이 제기한 항소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벨트란을 석방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이 소식 야후 국제뉴스에서 네티즌들이 많이 읽은 기사였습니다.
네. 여성인 벨트란이 이 마약 조직에서 무슨 이 역할을 했길래 마약 왕으로 불리게 된 건가요?
네, 벨트란의 남자친구와 삼촌이 유명한 마약 거래상이라고 하는데요. 벨트란은 멕시코와 콜롬비아 마약 조직을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8년 미국 의회 조사국이 작성한 보고서도 벨트란을 이 콜롬비아 마약 상대와 거래처를 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시날로아 마약 조직의 고위급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클릭 세계 뉴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제가 보인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설이죠. 네, 세일과 할인 행사를 통한 탈북자 김형숙 씨의 알뜰한 설날 준비 과정 소개합니다.
경제가 보인다. 전영란입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탈북자 김형수 씨에게 부인이 얘기를 건넵니다.
네, 설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는 명절을 준비하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골목골목이 발 디딜 틈이 없도록 붐빕니다.
여보, TV에서 음력설을 맞으면서 그 할인 행사를 한다잖아요. 우리도 한번 가서 장마야지. 이번 음력설은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끼어서 5일 동안 논다는데 길지?
글쎄, 이번 설은 좀 추억이 남게 한번 쉬어야 되겠다. 우선 북한에서 그 돌아가신 그 부모님들 산소도 가지도 못하는데 제사도 좀 잘 지내고 좀 구경도 좀 다니고 옳다고 그 새로 나온 영화들도 그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영화에도 가지 뭐.
그러게. 금강산 구경도 식후 구경이라는데 우리 5일 동안 먹을 음식을 할 그 재료들을 쌀 겸 장을 봐야지. 전번 추석 때처럼 대형마트 홈플러스와 그 재래시장에 가서 사야지.
그래. 아, 좋아. 토요일에 그럼 함께 가자고.
부인의 얘기를 듣고 나니 설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는 탈북자 김영수 씨. 설날 준비에 나서기로 마음을 먹나 본데요.
네, 남한에서는 민족 최대의 명절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게 추석과 설날입니다. 네,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뭐 이들의 생일을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던 데 비해서 전 남한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것이 민족 최대의 명절, 이렇게 말하면서 설날과 추석을 들기 때문에 깜짝 놀랐고요. TV나 신문에도 그렇고 정말 명절 분위기가 굉장합니다. 뭐니 해도 명절 분위기는 백화점이나 또 대형 상점, 이런 큰 마트에 가면 제일 또 크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절 맞이 그 할인 행사라든가 세일 같은 이런 것들도 큰 현수막을 걸어놓고요. 광고도 하고 선전을 요란하게 합니다. 예, 명절까지도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임박하다 보니까 우선 집에다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 같은 그런 큰 이제 저장 설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할인 행사를 할 때 사도 가지고 준비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차례도 지내야 하고 긴 연휴 기간 동안 가족, 친구들과 먹을 음식도 준비해야 하고 제법 시장을 봐야 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탈북자 김형수 씨의 시장 보기 계획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보, 오늘 저녁에 퇴근 시간에 당신 회사에 들릴 테니까 함께 퇴근해가지고 음식 설거 장을 함께 가서 보자고.
오늘 퇴근 시간이 늦어질 수 있는데 당신이 너무 오래 기다릴 수 있겠어요. 그러지 말고 내가 점심시간에 재래시장에 가서 남새랑 가실이랑 잘 테니 당신 혼자 대형마트에 들려 장을 좀 봐요.
그러면 내가 뭘 살지 당신 좀 종이 좀 써주구려. 아직 연산고에도 그 있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거랑 또 재래시장에서 사는 거랑 빼고 그 내가 살 것만.
그래요. 내 세수하고 저거 줄게요.
탈북자 김영수 씨, 이번 설날 준비 시장 보기도 부인은 직장 근처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탈북자 김영수 씨는 대형 마트에서 각각 품목을 나누어 사기로 하는데요. 탈북자 김형수 씨가 사야 할 품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함께 집사람과 장을 보러 했는데 아마 집사람 퇴근 시간 때문에 점심시간에 집사람은 회사 근처에서 들어 물건을 싸고 나머지 제가 퇴근하면서 쌀 것들은 이렇게 표에다 적어줬네요. 네, 아 이게 난방 과일들인 파인애플이나 예, 바나나를 비롯해서 예, 그리고 오리고기도 사야 되고 라면, 예, 맥주나 술 예, 이렇게 지금 제가 싸야 될 것들은 이렇게 종이에다 적어놨군요. 예, 아무래도 저녁에 퇴근하면서 들려서 아마 싸야 될 것 같습니다.
부인이 적어준 목록을 들고 시장 보기에 나선 탈북자 김영수 씨. 과연 설날을 앞둔 대형마트의 세일을 이용해서 알뜰한 시장 보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남조선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북한에 없는 이런 세일이라고 하는 예, 물건을 낮춰서 가격을 낮춰서 파는 그런 세일 같은 것을 이제 많이 하는데요. 특히 이제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예, 명절을 앞두고 예, 평상시 팔던 가격보다 예,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행사를 많이 진행합니다. 예, 설날이나 추석 같은 그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먹을 것을 예, 많이 사기 때문에 예, 가격을 좀 낮춰서 팔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팔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은 그걸 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일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심리가 나부터도 평소보다 싼 값에 팔면 더 필요하지 않더라도 예, 또 이렇게 싸게 살 때 많이 사서 먹어보려고 하는 예, 그런 마음도 생기니까 예, 우선 물건을 더 많이 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형 마트를 찾은 탈북자 김영수 씨. 아닌 게 아니라 대형 마트 곳곳에서 세일을 하고 있는데요. 탈북자 김영수 씨의 뒤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아 이게 지금 설날 선물세트 예약 판매 예. 할인하는 거네.
아 이제
10%부터 15%까지.
예, 내일까지 이제 예약 구매 고객들한테는 아. 10%에서 15%까지. 이제 10%는 아. 이제 뭐 소량 구매. 15%까지는
또 괜찮게 살 때
많이 아, 하시는 경우는 예.
갈치가 있고 요건 이건
옥돔이.
아 옥돔이.
예.
옥돔이 한 마리가 큰 거네. 한 마리인가 이건?
네, 세 마리. 두 마리에서 세 마리.
아, 그렇게 들어가 있고, 예. 이 갈치가 또. 그니까 지금 이게 16만 원이라고 쓴 건 이게 지금 예. 할인된 상태가 16만 원인 거죠?
정상 가격.
그니까 여기서 15% 하는 건가요?
예. 근데 요 상품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가격이 똑같아요.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아, 예.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런 세트가 없는데 1년에 딱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많이 낚시는.
그니까 이 두 번이라는 게 지금 음력세라고도 추석 때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예.
수산물 파는 곳부터 둘러보기 시작하는 탈북자 김영수 씨. 과연 세일을 이용해서 알뜰하게 설날 준비를 할 수 있을지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보인다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이현우가 부릅니다. 슬픔 속에 널 지워야만 해.
따뜻한 사랑 햇살 아래 많은 사람들은 웃음 지으며 걷고 있지만 차갑게만 느껴지는 가을 하늘처럼 먼 세상이 낯설게 보여 사랑하지만 떠날 수밖에 없어 이젠 이 순간이 너무 힘들어 어두웠지만 나를 알 수 있었어 그대 눈가에 흐르는 눈물이 난 그대에게 상처받을 줄이만 언젠간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지 그대 곁을 이제 떠
지금 시각 밤 10시 32분 지났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2부 곧 이어집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한반도 시간으로 밤 11시까지 이어질 라디오로 여는 세상 2부 순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2부 시간 첫 순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에서는요. 동물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된 동물들 만나보시겠고요. 뉴욕 시민들의 출퇴근길을 함께하는 지하미술관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 시간에는요. 전체 탈북민의 70%를 차지하는 북한 출신 여성들의 직장 적응 실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을 느끼는 상태 사전에서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민이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중요한 인권으로 여기고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요. 1776년에 발표된 미국 독립선언문에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행복 추구권이라는 말을 넣음으로써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죠. 자, 그런데 미국에선 동물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물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 연주를 하는 시간을 주는 동물원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동물원에서 그림을 그리며 행복을 누리는 동물 화가들을 만나러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국립동물원을 찾아가 보지요.
첫 번째 이야기. 동물원에서 그림 실력을 뽐내는 화가가 된 동물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바로 느림보고음이 그림을 그리는 소리입니다. 프랑스와라는 이름을 가진 이 느림보고음은 입에 긴 고무관을 대고 그림을 그리는 곰화가인데요.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한 지 벌써 2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프랑스와를 돌보는 사육사 스테이시 타벨라리오 씨는 언뜻 보기엔 느림보곰이 튜브에 숨을 세차게 불어넣는 게 억지로 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느림보곰의 아주 자연스러운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They've got big, big lungs and they can suck things up and then in the same breath they can.
느림보곰의 폐는 아주 큽니다. 그리고 뭔가를 빨아들이면 그 숨에 엄청난 양의 공기를 밖으로 내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느림보곰의 호흡법을 미술에 활용하는 겁니다. 긴 고무관에 물감을 가득 채우고 느림보곰이 그걸 불게 하는 거죠. 그러면 고무관 안에 물감이 하얀 캔버스 위로 뿜어져 나오는데 여러 가지 색이 섞이면 얼마나 훌륭한 미술 작품이 되는지 모릅니다.
Yeah. Now we're talking.
스미소니언 국립동물원에선 동물의 크기나 종류에 상관없이 그 어떤 동물도 다 화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동물들의 건강을 생각해 독성이 전혀 없는 수성 물감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동물에 따라 다 다른데요. 주로 동물들은 발바닥이나 발톱을 이용하지만 오랑우탄은 직접 붓을 들고 화판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고릴라는 자신이 원하는 색을 직접 선택해 그림을 그릴 정도라고 합니다. So much pressure. 그런데 사실 사람도 누구나 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지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작은 포유류를 돌보는 사육사 켄턴 컬시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Painting is absolutely a choice. So it's very clear to us if an animal does not want to do a painting session.
그림을 그리고 안 그리고는 절대적으로 동물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 동물이 그림을 잘 그리다가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게 눈에 보이면 바로 그만두게 합니다. 그러곤 또 다른 동물에게 붓을 쥐어주죠.
사육사 스테이시 씨는 거대한 숨을 내뿜으며 그림을 그리는 느림보곰 프랑스와의 경우 그림 그리는 걸 무척 즐긴다고 했습니다.
When I set up the materials for a painting activity,
사육사들이 그림 도구를 우리 앞에 갖다 놓으면 어느새 프랑스와가 우리 앞으로 와서는 자리 잡고 앉죠. 그리곤 우리가 모든 준비를 마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매번 그림 그리기를 할 때마다 늘 그래요. 또 작품 활동을 할 때 프랑스와 시선이 움직이는 것도 보이는데요. 자신이 내뿜는 물감이 캔버스로 퍼져나가는 걸 눈으로 보면서 즐기죠.
미술뿐 아니라 음악도 동물들의 행복을 위해 활용되는 도구입니다. 스테이시 씨는 스미소니언 동물원의 한 분과인 동물들 자기개발 및 훈련분과 위원장인데요. 동물들을 신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자극하는 창작 활동은 동물들의 일상에서 빠지지 않는 필수 코스라고 했습니다. 사육사들은 이를 위해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장난감에서 태블릿 PC, 즉 판형 컴퓨터 등 그 종류도 다양하지요. 사육사 켄턴 컨 씨는 이런 활동이 갖는 또 다른 이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Every interaction between keeper staff and their animals.
이런 미술 활동을 통해 동물과 사육사 간의 깊은 교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작 활동을 계속 같이 한다면 이런 교감이 더욱 끈끈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런데 동물들의 미술 활동이 가져다주는 혜택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동물들이 코로, 발로 그린 이런 독특한 작품들이 동물원을 찾는 관람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일부 작품들은 동물원 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에서 판매돼 동물원 운영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뉴욕 시민들의 출퇴근길을 함께하는 지하철 미술관.
동물들이 그린 미술 작품들에 이어서 이번엔 뉴욕시의 색다른 미술 작품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미 동부의 대도시 뉴욕에선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하철과 통근 열차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출퇴근길을 따라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공미술관이 펼쳐져 있다는데요. 출퇴근하는 뉴욕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안기고 있는 이 특별한 미술관을 만나러 뉴욕시를 찾아가 보죠. 많은 사람이 타고 내리는 뉴욕 지하철역. 그런데 열차를 타려는 사람들 뒤로 아름다운 미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과 통근 열차역에는 무려 250개가 넘는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일명 지하미술관이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미술관 덕에 시민들의 출퇴근길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미술 작품들은 단순한 회화 작품만 있는 건 아닌데요. 뉴욕 중앙역 천정에는 밤하늘을 그린 거대한 벽화가 걸려져 있는데 무려 100년이나 됐고 또 바로 옆 중앙시장에는 나무 모양의 전구들이 수정같이 빛나며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지요. 이렇게 다양한 작품 중에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도 적지 않다는데요. 지난 1985년부터 시작된 뉴욕 광역교통국의 지하철 미술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샌드라 블러드월스 씨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But actually, it really began much earlier when the subway was founded in 1904.
사실 지하철역의 미화 사업은 뉴욕시의 지하철에 처음 들어선 190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에도 운영 자금의 일부를 따로 떼서 지하철 시설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데 사용했어요. 지하철역을 사람들이 이용하고 싶은 특별한 장소로 만들고 싶어서 말이죠.
지난 30년간 많은 예술가들은 뉴욕 시민들의 삶을 담은 작품, 그리고 해당 지하철역 인근의 모습을 담은 작품들을 제작해 전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닷가가 가까운 역은 해변의 모습을 담은 유리 모자이크가, 또 유명한 정원이 있는 역에는 야생 식물과 꽃을 그린 그림이 전시되는 식으로 말이죠. 또 새해맞이로 유명한 타임스퀘어 광장역에는 시끌벅적하게 새해를 맞는 사람들을 담은 모자이크 작품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매일 타임스퀘어 광장역을 이용한다는 토니아 피에르 씨는 뉴욕 지하철역의 미술 작품들의 애호가라고 했습니다.
When I'm stressed, I look at the subway art. I love the colors.
출퇴근하면서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지하철역의 미술 작품들을 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남녀가 손을 잡고 물 위를 날아오르는 모자이크 작품인데요. 보고 있으면 제 기분까지 날아가는 것 같거든요. 출퇴근길에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즐겁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는 한 관광객이 가던 길을 멈추고 유리 모자이크 벽화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왔다는 알레한드라 아코스타 씨 역시 지하철역의 작품들을 보고 감탄했는데요.
I think it's nice when you see these kind of things that
이렇게 지하철역마다 눈길을 사로잡는 미술 작품들이 있다는 게 정말 멋져요. 보통 지하철역 같은 곳은 좀 지루하잖아요. 그런데 뉴욕의 지하철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뉴욕시의 지하미술관에 전시된 작품들은 모자이크, 회화, 청동조각, 유리조각 등 종류도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한데요. 뉴욕 광역교통국의 샌드라 블러드월스 씨는 이렇게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전시된 지하미술관이야말로 뉴욕시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Together they've created this work of art that brings light into the station.
여러 미술 작품들이 뉴욕 지하철역에 빛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지하철을 타고 어두운 지하를 통과하지만 미술 작품들을 통해서 밝은 기운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함이 넘치고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도시 뉴욕. 뉴욕의 지하철엔 이렇게 특별한 아름다움이 숨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뉴욕 시민들은 지하 미술관 덕에 출퇴근길 마음의 여유와 휴식 그리고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오늘 이야기도 재밌으셨나요?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찾아가 더욱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라디오로 하는 세상 계속해서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 박영섭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출신 리포터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박유섭 통신원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박유섭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은 2014년 기준으로 약 2만 7천 명가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탈북 여성의 비율은 70%에 달합니다. 오늘은 북한 출신 여성들의 직장 적응 실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한국에 입국한 탈북 여성들의 경우는 주로 어떤 일들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네,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이 탈북 여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도소매, 음식, 숙박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북 여성들은 초기 정착 과정에서 북한 출신이라 겪는 어려움과 애로사항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입국한 지 이제 2년이 됐다는 김지연 씨의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요?
솔직히 좋은 회사 들어가고 싶어도 학력도 안 되고 하니까 좋은 회사를 못 들어가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편견이 많고 그리고 조금만 말하다가 말이 좀 안, 내가 좀 이해를 못한다고 북한에서 와서 이렇게 말을 잘 못한다고 이해를 못한다고 하고 그리고 어떤 말을 내가 아는데도 자기네 말이 맞다고 할 때 아, 너는 북한에서 와가지고 이런 말 몰라서 그렇다고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차별 경험은 채용이나 승진보다는 임금이나 업무 배치 차별 경험이 두 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탈북민의 경우 남한 주민보다는 업무 경험이나 사회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중요한 업무일 때 배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혜영 씨의 경우 처음 걱정했던 것보다 차별은 없었다고 말하는데요.
북한 출신이라고 해서 딱히 차별받은 건 없고요. 제가 입사하기 전에는 되게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뭔가 뭐 물어보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모르는 척 해라 하셨는데 그거를 다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차별받거나 그런 거는 따로 없고요. 여성으로서 조금 뭐 지기가 낮고 이런 사람들은 커피를 타거나 그런 일들을 해요.
네, 이렇게 탈북 여성들이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들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직장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 뭐 외래어나 전문 용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오해나 질투, 위축감 등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등이 꼽혔습니다.
뭐 문화적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용어를 어릴 때부터 뭐 컴퓨터도 잘하고 저희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조금 많이 부족하죠. 컴퓨터도 다루는 게 조금 부족하고 일단 의사소통이 돼야 되니까 금방 온 분들은 저희도 지금 의사소통이 될까 말까 하는데 네, 업무적으로도 아마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설문 가운데는 처음 직장에 가서 또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처음부터 북한 출신인 것을 밝히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응답자의 38.6%는 어떤 형태로든 먼저 밝히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2년 한국에 온 김소미 씨도 그 중 한 명입니다.
아니요. 북한 출신이라는 거 말하지 않고요. 그냥 조선족이라고 말했어요.
김소미 씨는 북한 출신이라는 걸 밝히지 않는 이유는 말하지 않았는데요. 탈북자라고 말해서 받는 불이익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지연 씨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숨기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래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숨긴다고 해서 숨기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 얘기하는 게 더 좋고 편할 것 같고 나도 뭐 숨기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사회당당하게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가지고 처음부터 저는 다 말하고 그랬어요. 근데 솔직히 어떤 사람은 아, 북한은 못 사니까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나라고 어쩌고 해서 그런 말 들을 때 그 사람들은 그런 뜻을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좀 내 저를 자신 좀 선입견 같은 거 많이 가지면 좀 속으로 아 내가 차라리 북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걸 그랬나 차라리 중국 사람이라고 말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박혜영 씨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밝히기도 하고 가끔 사람들이 제가 말을 안 하면 몰라요. 안 밝힐 때도 있죠. 계속 물어보지 않으면 만약 말할 기회가 있어서 말을 하면 깜짝깜짝 놀라죠.
그렇군요. 이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구책이랄까 또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탈북 여성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뭐 자신감 있게 말하거나 나만 말투를 배운다거나 네 그런 거죠.
저도 서울 말도 빨리 배워서 한국 사람처럼 살고 싶고 공부를 원래 하다가 안 했어요. 제가 안 하다 지금 또 시작했거든요. 미래를 생각하니까 내 앞날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걸 이렇게 상상해 생각해보면 되게 좋아 보이고 그런 모습 나도 남들한테 북한 사람이라고 다 막 그런 건 아니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막 그런 생각도
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 사람으로 저희 회사에서 조금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어서 업무에 부족한 거는 일을 끝나고 무조건 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학원을 따로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업무에 필요한 책들도 사가지고 따로 강의를 듣고 공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힘들겠지만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또 본인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사는 건 좀 어떻습니까?
네, 입국 직후보다 나빠지거나 악화된 편은 8.3%, 입국 직후보다 좋아진 편이 73.6%로 입국 전보다 현재 경제 형편이 나아졌다는 경우가 70%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은 참 다행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마음만 가지면 못한다는 게 없다. 그냥 하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나 뭐 열심히만 하면 못하는 게 없겠지 하는 생각 가지고 그냥
저는 사업을 꿈꾸고 있긴 한데요. 일단 회사에서 저는 승진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는 업무를 잘 하고 이제 10년 후에는 뭔가 후배들도 잘 이끄는 그런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이미 적응하고 능력이 된다면 뭐 북한 출신이라도 약점까지 될 것 같진 않아요.
남한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 제주도 사람, 전라도 사람 하는 것처럼 탈북민들도 함경도 사람, 평안도 사람, 평양 사람으로 바라봐주고 또 북한 사투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박효섭입니다.
네, 박효섭 통신원 수고하셨습니다.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 계속해서 이번에는 라디오 편지 시간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북한 출신 대학생 김노을 씨가 북한에 있는 친구 은주 씨에게 전하는 사연입니다. 함께 듣죠.
은주야, 지난 한 주 동안 너의 삶은 어땠니? 곧 찾아올 봄처럼 따뜻한 생활인지 모르겠다. 지금 편지를 쓰면서 확인한 건데 지금까지 너에게 보낸 편지가 40회가 넘었어. 편지를 보내는 동안 우리가 나이를 한 살 더 먹었으니 신기할 따름이다. 그러고 보면 그동안 참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 정작 만났으면 어땠을까. 편지만 보내니 할 말이 참 많았던 것 같아.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얘기하면 더 좋으련만 그럴 수 없어서 안타까운 날도 여러 번 있었어. 그때는 옛 기억을 떠올리면서 추억에 젖어. 전기불이 잘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등잔불을 켜놓고 어둠 속에서 나는 많은 이야기들. 별 이야기 아니어도 서로 키득키득거리며 웃음 짓던 그 순간들. 아침에 일어나면 등잔불 연기로 인해 코밑이 새까맣게 된 걸 보고 코수염이 났다고 놀려대며 깔깔거리던 웃음소리가 귀에 쟁쟁해. 가난해도 순수한 웃음을 지울 수 있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오늘 편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감성에 젖어서 쓰는 것 같아. 지금 이 아늑한 밤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답장이 오지 않은 운주 너에게 편지를 쓸 때면 마음이 늘 먹먹하기도 해서 그래. 그리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놔서 더 그런 것 같아. 여기선 세계 여러 나라 노래들을 다 들을 수 있어. 고향에서는 TV에서 나오는 노래나 DVD에 수록된 영화 배경음악을 듣는 게 고작이었지. 그땐 장르도 모르고 들리는 대로 들었지만 지금은 아니야. 노래에도 다양한 장르가 있어서 본인이 좋아하는 장르만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어. 내가 좋아하는 장르는 클래식이라고 서양 고전 음악이야. 거창하게 클래식이라곤 하지만 사실 캐논 변주곡이라는 노래 하나에 꽂혀서 클래식을 듣기 시작했지. 캐논이란 이 노래는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좋아. 들어도 싫증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져. 나중에 꼭 들려줄게. 나랑 비슷한 취향인 너도 분명 좋아할 거야. 그럼 다음 주에도 또 만나.
네,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2부는 내일 아침 방송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763년 2월 11일 오늘. 영국과 프랑스, 에스파냐가 프랑스 파리에서 이른바 파리 조약을 체결합니다. 파리 조약은 유럽 국가들이 중부 유럽의 핵심 지역인 슐레지엔을 둘러싸고 약 7년여에 걸쳐 싸운 이른바 7년 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것이었습니다. 1700년대 중반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에게 슐레지엔 지역을 빼앗겼습니다. 이때부터 오스트리아는 계속 슐레지엔 지역을 되찾길 원했고 결국 1756년 프랑스와 러시아, 스웨덴, 작센, 에스파냐 등과 동맹을 맺고 프로이센을 공격합니다. 이에 프로이센은 영국과 뜻을 합쳐 작센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7년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오스트리아가 기세를 잡는 듯 했으나 곧 러시아가 프로이센을 도우면서 승리의 깃발은 프로이센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7년 전쟁 결과 1763년 오늘 파리 조약이 체결된 것이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프로이센은 슐레지엔 지역을 손에 넣게 되고 영국은 프랑스로부터 캐나다와 미시시피강 동쪽의 루이지애나 그리고 에스파냐로부터 플로리다 지역을 얻게 됩니다. 1962년 2월 10일 오늘 소련에 체포됐던 미국 고공정찰기 조종사인 게리 파워스와 미국에 수감 중이던 소련의 거물 스파이 루돌프 아벨이 독일 베를린에서 맞교환됩니다.
A high-profile exchange of prisoners between Washington and Moscow during the Cold War. The Soviet Union releases Francis Gary Powers, an American U-2 pilot shot down.
2년 전인 1960년 5월, 소련은 소련의 영공에서 비행하던 미국의 고공 정찰기 U-2기를 격추하고 조종사인 게리 파워스를 체포했습니다. 소련의 니키타 후르시초프 서기장은 이어 미국의 스파이 비행을 중지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소련이 미국을 비난하고 있지만 소련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What they're trying to say that they are condemning the United States in the whole the four world opinion. Well, I think they have no case.
소련은 수천 명의 스파이를 미국에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과 소련과의 냉전은 깊어져갔고 이는 결국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1962년 오늘 미국과 소련이 CIA 조종사 게리 파워스와 소련의 스파이 루돌프 아벨을 맞교환함으로써 이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 뉴스와 VOA 뉴스 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